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게다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거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서 일과를 따르는데 그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요체가 무엇이었는지 다 기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곤란해지지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환기하자면은 말씀 본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함축된 뜻이 그 요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드러낼 것 없는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스스로를 깨닫는 것, 그래야만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진정한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 말씀에서 역설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일관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와 일관된 입장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또는 신비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하나님의 증거 또는 신비를 전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현란한 말이나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설득을 위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체의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제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전하고자 하는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신비 내지는 하나님의 증거 그 자체를 전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애썼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앞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나는 이런 진정성으로 얘기를 했다, 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범람하는 빈말의 시대라고 할까요? 빈말이 범람하는 오늘과 같은 우리 시대에 거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진정성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영혼 없는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얘기 표면상에 언어론 주고받았는데, 뭐 긍정을 했든 부정을 했든 딱 들으면 알죠. 영혼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거 금방 우리가 압니다. 워낙 많은 빈말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뭐가 빈말인지 진짜 말인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공표하고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진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불가역적 최종적이다. 맨 마지막 합의사항이 그렇게 돼 있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그렇게 규정을 해도 그것이 진실에 가닿아 있지 않고 그런 합의가 진정성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말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빈말일 뿐입니다. 말로서 강조하면 할수록 그 실제는 그것과 상반되는 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래서일까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야당의 원내덕 대표는 그런 빈말의 실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스스로 자기 당이 끊임없이 빈말을 해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해 준 거 아닙니까? 아, 난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홍 선생님이 손해를,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십니다만은 그 대표는 더하죠. 더 적나라해. 그렇게 고맙게 자신들의 실상을 드러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현혹된다면 이거 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아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각성시켜주는 얘기를 했으니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따위 빈말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지금 이 대목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현란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을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까지 그 결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어찌 다른 지혜가 없었을까요? 바울은 제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신약성서 저자 가운데, 성서 저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다른 지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지혜보다 우선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 그것이 자신의 지혜의 핵심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단호한 태도입니다. 주석가들은 그 바울의 이 결의를 보고 많은 논란을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추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이 전하는 바를 따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고린도에 가기 전에 지난주일에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 고린도는 홍콩이다 이것만 기억하신다고. 고린도로 가기 전에 어디를 들렀는가? 아테네를 들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건너갔는데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한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후에 철학적 사유가 깊은 사람들 앞에서 철학적 언어로 설교한 것이 실패한 이후에 다시는 그런 철학적 사변을 펼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이 대목에서 표명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억측입니다. 우선 아레오파고 설교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회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래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열매를 분명히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그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의 실패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그 어느 대목에도 바울 스스로가 아레오바고에서의 말씀 전파를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많은 지혜를 동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는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한번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진실을 전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자신의 약점, 지난주일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로 제3 강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인정한 바와 같이 바울은 사람들을 마주대하고 말할 때 언변이 뛰어난 인상 깊은 설교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그를 보면은 장중하고 위엄이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평한다 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얘기할 때는 달변이라기보다는 늘변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 깊은 설교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글은 뛰어나지만 그의 말은 어눌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 이 이야기는 바울의 스스로의 그런 약점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단지 그 외적인 약점을 들어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진실이 갖는 힘, 이제껏 자신의 지혜로는 해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놀라운 진실이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의 근원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의 경외감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가 나옵니다. 말이 나오지만 뭔가 깨달았고 체험을 했는데 평소에 언어로 설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버벅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그러나 마음은 이거 분명한데 그래서 성서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예언자들의 소명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은 그 앞부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한 얘기를 소명 체험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단순히 자기가 말 재주가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경이감, 놀라움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재산 말하기를 이른바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보여주는 증거,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에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명상하고 수행을 어떤 고행과 더불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뭐 더 구체적으로 말이나 글로서 어떤 진실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진실을 탐구하고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진실에 몰입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분들 많죠. 글 쓸 때도 이런 체험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접 말을 할 때나 서신을 쓸 때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에 이끌려서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는 태도로 임해 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란하지만 알량한 언변과 수사에 의존하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목사의 말 자체에 현혹되지 말고 그 말이 전하고자 하는 신비로운 진실에 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끝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야지 손끝에 시선이 머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을 갖고 있고 진실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진실은 다 아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신의 말만 믿으라는 설교자들 그리고 그 말에 동달아서 현혹되는 청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피차 간에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 말끝 갖고,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접근해서 이제 운을 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미 앞에서 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오직 한 가지 진실을 말한다고 첫 대목에서부터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여러 파벌들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옳다느니 그래 우리가 옳다느냐 계속 툭탁툭탁 싸우는 그게 고린도 교회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선포에서 바울은 이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세상의 지혜다 이랬을 때 그 부정적인 그 지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다 이랬을 때 바울은 긍정적인 지혜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되는 이 세상의 지혜의 실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멸망할 자들인 당장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그 통치자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지배자들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그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온전한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불온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조금만 뭐 좀 나눕시다 그러면 저건 빨갱이가 하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불온하게 여기는 사람. 인간은 이기적일 뿐이라고 믿고 오로지 자신의 지위와 권력, 자신의 영화를 탐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체제를, 그것을 지켜주는 체제를 수호하는데 혼신을 다할 뿐인 사람들. 사람을 염려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껍데기 체제를 더 먼저 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지혜를 자랑하며 분파를 형성하는 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재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세우는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며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것이고 그런 태도는 성숙한 사람의 태도일 수 없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울이 역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사랑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난해주에 보면은 그 이게 이사야서 64장 4절을 닮았다.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요. 그 딱 떨어지게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외경에 엘리야의 그 묵시 한 구절과 아주 딱 닮아있는 그런 인용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매몰되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삶 가운데서 도달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을 다 아시죠? 거기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특별히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랑을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기했고 뭐 사실은 이 강단에서 여러 차례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장 18절에 보면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기적과도 다르고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지혜와도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킬 뿐인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기쁨을 주고 구원을 맛보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일일이 그 구절들을 다 하나하나 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매우 강렬한 언어로 그 역설의 진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해진다는 것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요한 자들이 가난해지리라는 것,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들 같으나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 죽었으나 살아있다는 것, 이런 역설을 수없이 바울은 반복해서 그 진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말씀들입니다. 자신이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지향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거꾸로 매여서 삶을 저당 잡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한 교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환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 신학자 한 분이 한국에서 뭐 유명한 해방신학자가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만 이분이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한 10년간 교회 밖을 향한 전도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거꾸로 교회 안에서 제발 전도 좀 해라.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신부님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하면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절대 공감한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길일까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 언어, 말 자체로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길은 아닙니다. 그 언어로 거꾸로 온갖 세속적 욕망을 다 포장하는, 이렇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한 가지 뭐 얘기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들이자 동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르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몇 분들이 탄생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인물 네 분인데요. 북간도 명동 출신의 성각자 문익환 목사, 친구인 시인 윤동주, 그리고 독립운동에 나선 장준하, 다 북간도 출신들입니다. 같은 동네 출신들. 이분들이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도 출신은 아닙니다만 또 그 중요한 그 민중신학의 정초자인 가운데 한 분, 안병무 선생과 더불어서 그 중요한 정초자 가운데 한 분이 선암동 목사, 이 네 분이 탄생 100주기를 맞이합니다. 올해가 100주기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이분들 한 분 한 분 그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국의 의사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어떤 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 문익환 목사님은 바로 어제가 때마침 24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맞췄지만 지난 주간에 그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 민중사 책이 복간되었습니다. 28년 만에 복간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복간의 즈음에서 그 책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제가 덧붙였습니다만 저한테 요청이 와서, 야, 이분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책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한참 그 고심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겨를은 없고 그 글은 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뭐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라고, 마땅히 관심 가져야 할 그 제 글이 아니라 이분의 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책의 의미를 단적으로 민중의 발바닥 언어로 풀어낸 성서 이야기다. 근데 사실은 실토를 하면은요, 제가 원래 붙인 제목은 민중의 발바닥 언어로서 성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민중의 발바닥 언어로 풀어낸 성서 이야기, 이렇게 바꿨는데, 어감상 그게 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서 이야기 자체가 민중의 발바닥 언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출판사에서는 부드럽게 그런 시선에서 해석했다 이렇게 바꿔놨는데, 뭐 어쨌든 유무상통하니까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만 저는 성서 자체가 민중의 발바닥 언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꿰뚫어 본 책이다, 히브리 민중사, 그렇게 봤는데요.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봤는데, 이분의 그 문익환 목사님의 삶을 언어로 규정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름입니까? 시인, 성서 번역가, 신학자, 목사, 민주화 운동가, 통일 운동의 실천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양한 이름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분의 삶을 기록한 평전의 저자는 그분 표현에 통찰에 의존해서 제가 그렇게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붙여도 그분의 삶은 통째로 드러나지 않는다. 네, 성전의 저자의 통찰에 의존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언어의 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지워버리고 온몸으로, 아니 발바닥으로 삶을 기록해낸 선각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익환 목사 그분의 삶의 실체를 어느 정도 더 실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파편적인 다른 이름으로서보다 무엇보다도 언어의 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잘했죠. 영어도 잘했죠. 한국어도 잘했죠. 다 잘한 그런 언어의 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그분의 시를 혹시 보신 분들, 이렇게 때때로 음미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시는 그렇게 화려한 수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솔한 꿈을 드러내준, 아주 알기 쉽게 드러내준 언어의 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한계를 벗어나서 삶으로, 그야말로 발바닥으로 뛰는 그 삶으로 진실을 실천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분의 삶에 그나마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 김용옥 도울 선생님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싸구려 부흥사들의 말에 현혹된 데서 제발 탈출해서 문익환, 안병무, 손암동 이런 분들의 그 말씀과 삶을 제발 따르면 그러면 한국교회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 말씀의 진정성을 삶으로 드러낸 우리 시대에 드문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언어가 얼마나 현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있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지향태도, 그 삶 자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증언해 준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기고 진정한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